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계속하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아홉 가지를 여러분은 들으시고 읽으셨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이 뭐 힘들어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항상 기뻐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두 제자죠. 열두 제자와 또그 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120문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합심해서, 간절히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정말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가 임한 것이 아니고 바람이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했는데 마치 느끼는 그 힘이, 마음이 그러한 놀랍다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제자들이 이제는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15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년이면 세 번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가 주님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성령의 그 힘,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올 2023년 1년 동안 우리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신앙의 위력을 증인하라. 신앙의 위력을 증인하는데 Witness the power of faith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그 권세를 우리 증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세례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을 맺어갈 것인지 정말 힘이 듭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기자씨만 하나만 있으면 이 산 들어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옮겨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님이 떠나시면서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는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던 그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졌단 말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에 확신한 그 믿음 안에서 전능자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예수가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이제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렇게 고백했던가 하는 마음이 되어서 헤이해져서 느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줬으니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그 생명을 터트려서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분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3장 16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내 빌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나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세상과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것이 세상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모든 것이 다 선한데 왜 세상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진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자꾸 충동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욕심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별시키는 것,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멀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이라고 말했습니다. 3장 15절 17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가 세례받는 그 상황입니다. 내가 당신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셨나이까?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 맡은 비둘기는 평화를 의미하는죠. 비둘기 같이 예수에 임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자기가 단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단번에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몸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로서 성도를 보호해 주실 때, 예, 보혜사로서 여러분과 내가 있는데 보혜사로 성령이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전도하는데 뭘 전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그럽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합니다. 왜 탄식합니까요? 육신의 소리가 자꾸 하나님의 소리와 부딪히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권고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 누구를,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갖고 해방되어서 이제는 8장, 로마서 8장 읽으면 죄의 길과 또는 선한 길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쭉 열고 해나가면서 결국 15절, 16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15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까지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성도를 죄 가운데 건져주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줘서 죄 가운데 건져주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만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잘 자는 것도 성화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고급 말을 쓰는 것도 성화의 삶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죽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과 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씨앗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 내 안에 마귀, 육체, 욕망,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나는 알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성령의 씨앗을 내 마음에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씨앗을 틔워서 자라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럽니다. 계시록의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들어오시면 되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계시느냐. 그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 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열어야지만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요? 여러분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 성령의 그 선물을 이제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성경을 딱 펴면서. 그 첫 번 딱 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체계적으로 어느 성경이든지 66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내가 많이 묵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아주 깊이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통 요한복음은 다섯 번 처음 만나는 분에게는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 정도는 꼭 읽으십시오. 그런데 읽을 때에 한 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에까지 한 번에 쭉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장 읽고 나서 멈추고 내일 한 장 읽고 뭐 괜찮아요. 그러지만은 한 장을 쭉 읽는데 한 10분 정도면 됩니다. 10분 정도. 왜? 많이 읽다 보니까는요, 빨리 읽어진단 말이에요. 예, 읽어져서, 아, 주님이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 2장에서는 이렇게 했구나. 3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 4장에 대해서 이랬구나. 5장에 대해서는 어떤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좀 이러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요? 성장할 수 있게 돌봐야 돼요. 돌봐 주어야 됩니다. 생명이 내 마음에 자라도록 알맞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다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 1장 18절 19절 2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노가 없이 예스만 있다는 말입니다. 예스만 하게 되면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과 내가 맺어야 될까요? 이거 참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을 미국 분들이 특별히 선물 딱 주면 그 자리에서 펴보러 갑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선물 받으면 자기만 집에 가서 보려고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열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나에게 이 시간에 주셨는지 그 선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해야 되죠. 무엇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 묵상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매어 있지 않고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요? 열매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서 불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요,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그런데 가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한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심판을 부활을 당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 선한 것이 뭐예요? 시편의 이 3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자는 악한 자란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무리 내가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그건 악한 자란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빛을 바라봐서 빛을 달처럼 빛을 바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어둠이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세례받았을 때 여러분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뭐예요? 의롭단 말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상하려고 표현하면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침례교 구원파에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세례받았다 하면 예스 하면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세례받았을 때 나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순간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영적인 구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떨림이 있고 병이 다섯 가지가 들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되어서 병이 싹 나왔다. 그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서 약속한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 구원받은 것이요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의인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된 거라고 로마서 3장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의 보혈로 의인이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비록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감싸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내 성이 되어서 나를 덮어주어서 죄를 가려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성화의 삶을, 성화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돌매를 맺고 죽었다고 할 때도 살아나서도 다시 그 주님을 잡고 사는 거거든요. 자기가 일부러 또 로마까지 가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게 또 증거하는 것도 그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버렸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버렸고 산헤드린 회원도 버렸고 다 버렸다고요. 그가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한 것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했단 말입니다. 버렸다고 배설물로 여겼다 보니까 나 누군 똥처럼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학문과 내가 가진 그 자격과 내가 가진 시민권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배설물로 여기는 거거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나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은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지가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15가지의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일들이 열거되어 있다고요. 그 열거를 쭉 하면서 이런 것들을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해서 22절부터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이라는 열매를 주는 거거든요.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의 열매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말씀을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감당해 주었더만 이제 앞으로는 성령이 베드로를 또는 야고보 요한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 떨던 자가 목베임을 당해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가졌느냐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아침에도 오늘 성도님 몇 분이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생이 좋다. 이생이 좋다. 천국은 가본 적이 없는데 뭐가 좋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보지 않았는데 뭐가 좋아. 그런데 성경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가봤으니까 본다. 그러면 죽어야죠. 뭐 죽어야지 가보는 거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기 싫거든요. 그렇다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가보지 아니한 천국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21장부터 쭉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이 땅에서 귀하다고 오는 정금으로 전부 다 깔려 있답니다. 그 다음에 보석으로 전부 다 정말 열두 보석, 스물네 가지 보석으로 다 지어져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부 아주 눈금만큼도 안 되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했다고요. 누굴 통해서?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약간 맛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듣고 여러분이 읽고 믿으면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주님은 말씀하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믿는 자는 많이 믿는 대로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기억한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친구들 분이 미국에 왔습니다. 방송도 테레비 방송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이제 영주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노 했어요. 그런데 왜 했더냐? 네가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여기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십몇 년 동안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 가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까지도 이야기를 꺼내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저희까지 예배하고 벌거 벗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내가 아무리 어떻게 했다고 설명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노력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읍시다. 이제 말씀을 보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모든 일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CCC에서 참 좋게 표현했다고요. 여러분은 그림서이십니까? 원을 그리세요. 원을 그렸어요. 거기다가 H자 하나만 쓰세요. 그래서 H자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금 이 원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원 속. H자 위에 있습니까? 원 속에. 그래서 한 분은 나는 이 원 속에 십자가를 넣습니다. 그래요. 또 어느 분은 나는 이 H자 여기에 의자에, H자는 의자죠. 의자에 십자를 넣습니다. 그런데 H는 heart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에다가 주님을 모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아, 이번 한 번만 내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다면 이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니까 뜻은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라 했어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긍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를 이기는 일에 대해서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컵이 있다고 그래요. 컵이 있는데 이 컵에 좀 텁텁한 공기가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것은 맑은 물을 거기에다가 부으면 공기가 나쁜 공기가 다 나간답니다. 그런데 맑은 물을 넣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슨 압력을 간다든지 하면 이 그릇이 깨지고 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컵은 깨져버리는데 어떻게 하냐. 살아는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배우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무디는 묻는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자주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육체를 이기는 길은 육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 뜻과 우리 목숨까지 다 해야 되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사랑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나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불평불만을 버려야 되는 거지요. 오직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가득 채워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초대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초대하.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데 무슨 초대를 해? 안 해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입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참여합니다. 야, 나하고 같이 하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충동한다고. 왜 너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옆에서 나를 워치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친히 야 이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 달라고만 하는구만 하고 성령이 충동질한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한날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주여 내가 잘못한 것 그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성령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히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주인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해요? 3장에 말합니다. 위에서 주는 상급을 향해선 자기는 달려간답니다. 위에서 주는 상급이 무엇입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므로 바울은 죽도록 충성한 거 아닙니까요? 뭘? 세상 것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만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건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상급이 바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또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행함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행하려고 안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길 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건 좀 주워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아주 적은 일이지만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어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나와 그것과 관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 마지막으로 성령 열매는 주님의 자녀를,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내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